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경책 펴십시오. 그러면서 한글 성경에 18절 위에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18절부터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억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읽었던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18절부터 26절 그 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18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봐야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은데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8절에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죠. 19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19절이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에 for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연결이 되는 접속사잖아요. 18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19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회복 이후에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로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은혜가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픈 곳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이 신앙의 성품이 점차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뭘까요? 첫 번째 복은 다시는 통곡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사야서를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벌써 3년 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스타일을 이제 조금 아실 거예요. 성경책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번역 안 된 부분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지요. 전혀 손색이 없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통곡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너, 즉 그 유다 백성들을 설명하는 서술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라고 설명하는 설명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설명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너는 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30장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예를 들었어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자식들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자녀를 야단을 다 치고 이제 수습 단계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왔어요. 또 힘들게 사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너 누구 아들이야? 너 누구 딸이야? 아, 이게 엄마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얘기예요. 너 누구 아들이야? 너 아빠 아들이잖아. 너 엄마 딸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상관없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힘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누군지를 알면 되잖아.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아빠가 들어줄게. 아빠가 품어 안아줄게. 시집 갔던 딸이 시집살이를 하고 지긋지긋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몇 년 만에 친정에 왔어요. 친정에 왔는데 엄마가 문을 딱 열자마자 아이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품에 딱 안겨갖고 엄마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두 여자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보통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보통 알어. 가끔은 어떤 엄마는 왜 울어? 뭔 일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알아. 힘들었지. 그냥 푹 쉬어. 며칠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푹 쉬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사야서의 표현대로라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 누군지 알아? 너 시온에 거하는 사람들이야. 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통곡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다윗이 거하는 곳인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은 왕이에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하겠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네 나라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보좌를, 너의 왕좌를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왕좌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약속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거기에 담겨주고 있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dwellingnes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사야는 시온에 거주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 다시 통곡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로 그 통곡이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전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또 올 거예요.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귀 막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9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면 그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백성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온에 거주하시는 백성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이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온갖 아픔이 다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예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통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형을 미래 조동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will이라고 하는 단순 미래를 쓰지 않아요. shall이라는 의지 미래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로는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surely라는 말을 써요.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아, 돈 필요해요?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돈 꿔줄게요. 지나가는 말로 툭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와서 아 그때 돈 꿔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돈 좀 꿔주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 당신 모르는데요. 나 돈 없어요. 이것저것 다 변명되면서 우리 안 하는 경 이 안 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surely 반드시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받으셨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어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별거 따로 떨어져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20절 말씀에도 사실은 접속사가 그리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승이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스승이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서 20절 그 전체 문장을 놓고 보면은요,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강조의 포인트가 뭐냐면, and he will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다시 할게요. 주라고 하는 말은 the sovereign one,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분,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20절 말씀에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면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무슨 말이에요? 고생과 환란이 없을 것이나 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과 환란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란의 떡,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말은 환란인 떡, 고생인 떡, 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아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막 열심히 외쳤는데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나니까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도 또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잖아요.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모습이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젠틀하게 아유 저는 됐어요. 저한테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 주셔도 돼요. 이런 표현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그러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네, 저는 성질이 조금 나쁜 게 좀 있는데요.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아주 짜증이 나요. 진짜 짜증이 나요. 특별히 이 전화가 오는데요. 무슨 뭐 장사하는 전화 많이 오잖아요. 스팸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오거든요. 더군다나 제 핸드폰의 번호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제가 교회 일로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정말 많이 옵니다. 실제로 예를 들을게요. 교회 청소 자기네가 와서 하겠다고 청소 대행 업체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됐다고 우리 교인들이 한다고 그리고 우리 저 교회 전화번호를 좀 빼달라 전화하지 말아라 Do not call lis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전화번호가 딴 데서 또 와요. 저는 다 블락시키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다른 번호로 또 오는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됐다고 지난번에 너 전화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아무튼 빼라고 빼었어요. 근데 또 다른 번호로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 전원 하죠. 야,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로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서 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욕은 안 합니다. 욕은 안 하는데 하여튼 폭발을 하고 조금 심한 말을 해요. 그리고 빼라. 이제부터는 너 또 오면은 내가 이제 녹음해버리겠다. 뭐 수해버리겠다. 막 이런 말도 해요. 막 짜증나거든요.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젠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몇 번 그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짜증이 나니까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당신 지금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징벌하신대요. 라고 했을 때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랬겠어요? 그냥 어떨 때는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숨어 들어가요? 안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은 환난과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스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예전하고는 달리 똑같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선지자들은 숨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회복된 자들이에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회복된 자들,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한번 돌아보시라고 강조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거나 축복하거나 때로는 꾸짖는 주의 종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아무개 집사님 혹은 뭐 아무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꾸짖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옆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빨간불을 켜셔야 됩니다.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 예,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말씀이 많은데요. 차에도 하나 있고요. 화장실에도 하나 있고요. 안방에도 하나 있고요. 서재에도 하나 있고요. 직장에도 하나 있고요. 성경책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건 크게 아멘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 충만을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 말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소리는 타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말이에요. 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떼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끌어 갑니다.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러는가 하면 좁은 계곡을 지나가거나 그럴 때 목자가 먼저 가기도 해요. 그러나 평안할 때에는 목자가 양떼들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개똥이가 이상한 데로 가려면 개똥아 그러면 개똥이가 옆으로 씩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양이 앞에 있어도 목자가 뒤에서 하는 말을 양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설령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어도 앞에서 가고 있었던 목자가 앞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지형이 안 좋거나 할 때 뒤돌아서면서 야 개똥아 조심해서 와라 라고 목자가 뒤돌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은 목자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에 부분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 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 바른 길이 뭐예요?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축복하고 연결이 바로 되고 있어요. 21절에서는 이리로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즉 22절에서의 축복은 뭐냐면 그것이 바른 길 즉 정도로 행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22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당시를 보면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데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운동을 합니다. 신앙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뭐 정결하게 닦고 준비를 다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믿었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미련이 남아 있어서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면 그 남아있는 우상까지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은과 금을 더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잖아요. 전쟁하면서 쫓아내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 이렇게 크게 만든 바알이나 아사라 목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조그맣게 만든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부적이에요. 저는 부적 잘합니다. 나중에 우리 부적 얘기해요. 부적 여러분 싼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요새는 또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부적이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아주 그냥 영빨센 무당이 이렇게 그리는 부적, 뭐 스님들이 그리는 거 이거 비싸요. 근데 그 위에다가요 금으로 이렇게 덧입힌 거 있어요. 그거는 따따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그 징벌 이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이게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직역을 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불결한 물건이 뭔가 하면 월경한 여인이 사용한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더러운 것을 상상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볼게요. 한 잠시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러운 것을 많이 봤잖아요. 물론 제일 더러운 거, 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제일 더러웠던 모습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혼자만 더러우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더러운 것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우상 은이 덮여져 있고 금이 덮여져 있는 우상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집어 던지고 우상을 깨부시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른 길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던지며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Be gone!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니 저에게도 은과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물질 만능주의, 돈에 미쳐서 살고 마약에 미쳐서 살고 도박에 미쳐서 살고 술에 미쳐서 살고 온갖 못된 것, 겉으로는 멋있죠. 겉으로는 향락이죠. 겉으로는 즐겁죠. 겉으로는 생각만 해도 흥분되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으로 덮여져 있고 금으로 덮여져 있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남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가장 더러운 것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회로 적용을 해보고 마칠까요? 오늘 이 22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문법으로 그래요. 좀 그냥 어려운 말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동사는 복수형인데 명사는 단수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무식해서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동사가 행하다, 버리다 라고 하는 것을 동사를 복수형으로 쓴 것은 그 남은 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정말 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더러워서 안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갖다 집어 던지고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때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가 있어요? 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을 집어던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해서 나가라! 라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때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교회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